우리는 뭐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뭐 결정한다라고도 하지요.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선택해야 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일들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데까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셀수 없을 정도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오늘 하루 살면서 결정한 일이 별로 없고 선택한 일이 별로 없다 싶다가도 사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일상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렇지. 사실 아침에 눈뜬 순간부터 우리는 결정을 하기 시작하지요. 어떤 결정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예컨대 뭐 양치질을 먼저 해야 될지, 머리를 먼저 감아야 될지. 이런 순서를 그 선택하는 일에는 결정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지요. 그냥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죠? 엄밀히 따르면은 순서를 선택해야 되는 일이지만 생각조차 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앞서기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립니다.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릴 수 없는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간단한 결정이긴 해도요. 잠깐이나마 생각하게 되죠. 아침을 거를 것인가? 간단하게라도 먹을 것인가? 뭐 아침 커피에다가 우유를 탈 것인가? 뭐말 것인가? 창문 열어놓고 나가야 되나? 닫아놓고 나가야 되나? 빨래 지금 돌릴까? 안 그러면 좀더 모이면은 돌려놓고 나갈까? 약속 시간에 뭐딱 맞춰 나갈까? 안 그러면 한 10분 일찍 나갈까? 문자로 보내는 것이 나을까? 이 전화를 직접 하는 것이 나을까?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이 선택의 가지수가 한 7가지 되거든요. 옷, 그죠? 아침 식사 여부, 커피 우유 탈지 말지, 창문 열지 말지, 빨래 돌릴지 말지, 약속 시간 일찍 나갈지, 안 그러면 딱 맞춰 나갈지, 그죠? 그리고 뭐 문자, 그리고 뭐 전화할 건지 문자 보낼 건지 이런 거 지금 일일이 나열하니까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것 7가지 정도 결정하는데 1분 안 걸립니다. 1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몇 초면은 충분히 합니다. 우리 아침에 뭐 타닥타닥하면은 이거 이미 판단 다서 있어 가지고 거의 뭐 결정의 순간을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요, 일부러 선택의 순간을 늘어지게 즐길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아침에 이 분주한 시간대가 아니라 저녁에 가족들과 외식하러 가서 이 메뉴를 선택하는 순간, 그럴 때막몇초 만에 결정하고 그럴 거 없지요. 일부러 우리는 그 순간을 즐기기도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뭐 샴페인 한번 마셔볼까? 아니면 레드와인을 한번 마셔볼까? 일부러 늘어지는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거지만요, 가족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메뉴판을 갖다가 이 공부하듯이 샅샅이 읽어보기도 합니다. 아침과는 반대예요. 아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같은 결정인 것 같지만, 아침은 순식간에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러나 이 비교적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대에는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 여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사소한 것도 일부러 천천히 선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학교 가고 뭐 출근하기도 전인 아침 뭐 이런 시간부터 막 안부 전화하고 이런 것 사실 그 좋은 생각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좀 상대방이 여유로울 시간 뭐 학교 보내놓고 뭐 출근하고 나서 그때 뭐 전화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 정말로 이단 한순간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같은 거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이트 들어가 볼지, 뭐 여기 클릭해 볼지 말지. 물론 큰 고민이 담긴 선택은 아니에요. 순간적인 이 판단에 따른 선택이라 해도요. 최종적으로는 스스로의 결정입니다. 장 보러 가서 오이 하나 산다고 해도 그 오이 막 살펴보기도 합니다. 다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은 오이인데 그걸 막 뒤적뒤적 하면서 짧은 시간이긴 해도 갈등하면서 선택합니다. 저는 뭐 오이 같은 거 갈등하면서 선택하진 않는데 바나나는 좀 제가 갈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바나나를 이렇게 사러 가면은 늘한 들었다 놨다 한 5번을 해요. 이거는 좀큰것 같아. 어떤 거는 되게 좀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고, 이건 너무 익은 것 같고, 이거는 한참 덜 익어서 이거 뭐 내일도 못 먹을 것 같고, 막한 들었다 놨다 하니까 하루 이 바나나 제 자주 사거든요. 자주 사는 건데 매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5번이나 내가 들었다 놨다 하니까. 아, 이내 모습이 이상한가? 이거 내가 어떤 질병인가? 이거 정신적인 이거 결핍인가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오더니 뭐 저보다 더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뭐한개 뜯어 나갔다가 뭐세개 뜯어 봤다가 또 갖고 갔다가 다시 갖고 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그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심하구나. 한 다섯 번 했으면 어떤 사람 진짜 한 열댓 번이 들었다 놨다 한다 싶더라고요. 에이 참 이런 선택, 사소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개는 사소한 결정도 있지만 큰 결정도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했던 결정들 있죠. 영국에 머물지 말지 이런 결정. 우리 다 인생에 한 번씩 한 결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내린 결정 중에서는 큰 편에 속하지요. 대학 졸업하고 공부를 더 할지 말지, 아니면 지금 사귀고 있는 애인과 결혼을 할지, 아니면은 엄마가 지금 한번 만나보라는 사람 애인 몰래 한번 만나보고 결정할지, 이런 것들. 외과 수술 같은 거 가면요, 꼭 수술이 성공하란 법 없으니까 항상 결정권은 환자한테 미루거든요. 수술하면은 뭐한요 정도, 한50%, 수술하면 한 6, 70%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부작용 한 3, 40% 있고요. 의사들 항상 그 공을 떠넘기죠. 그 결정은 내가 해야 됩니다. 중대한 결정이죠. 위험을 감내하고 수술할 건지, 안 그러면 재활하면서 한번 버텨볼지, 내 죽은 뒤에 연금 수령인을 누구로 지정해 놓을지, 뭐 이런 것들은 앞서 말한 결정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에 포함될 수 있을 법도 한데, 제 지금 매우 의도적으로 좀 제외한 결정이 있는데, 바로 이 종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이런 식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지, 내가 모하메드를 믿을지, 부처를 믿을지, 뭐안 그러면 다른 신을 믿을지 내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나는 보통 대개 우리는 이미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겠다 선택함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들, 사소한 것에서 중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아침밥 먹고 나갈지 말지부터,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말지, 아이는 몇이나 놓아야 할지, 우리의 결정이지요. 물론 여러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때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큰 틀에서는 우리의 결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어쩔 수 없는 삶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선택의 순간들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막 정혼하고 했잖아요.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죠? 이단희 집사님, 그렇지요?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과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인상을 빡 쓰고 쓰시길래, 그죠? 예. 정혼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옛날에 정혼했는데,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우리가 그 기쁨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정혼하는 거하고 달라요. 너이 가문에 있는 애하고 결혼해라.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 선택이 주는 우리한테 삶의 풍성함과 기쁨은 우리가 정말로 참 양보할 수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 싶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그렇게 줄수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원래는 그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연합 예배 아니니까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모이면 그날 식사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오늘 메뉴는 1번 뭐 설렁탕, 2번 뭐 크림 파스타, 뭐 3번 뭐 낙지볶음. 아, 선택하세요. 뭐 드시고 싶습니까? 하는 이 가족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일부 예배 때, 아, 그, 저기 교사 예배 때 보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메인 메뉴는요, 정해져 있습니다. 먹는 사람 선택 아니에요. 그날 장 보러 간 사람이 뭐 홍합이 좀 싱싱해 보여갖고 사왔으면 그날 저녁은 막 내가 그 조개국 싫어해도 막 꼼짝없이 홍합탕 먹어야 되는 거고, 뭐장 보러 아무도 못 갔으면 그 라면 먹어야 됩니다. 누가 한명 찾아주기라도 하면 감사하지요. 안 그러면 뭐 그냥 3분 카레 같은 거 뜯어 먹어야 안 됩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줄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아요. 그죠? 아, 엄마들이 보통 물어보긴 해요. 너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그 말은요, 해주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 그냥 네가 뭐 먹고 싶은지 궁금하다 이것이. 차리 놓는 거는 그냥 오늘 곰탕 끓이니까 곰탕 물어 이겁니다. 예, 아, 그건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거지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차원이 다르셨어요. 하나님처럼 세상 만드셨을 때요. 이개 사료 뜯듯이 딱한 종류 만들어 놓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택의 풍족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결정권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데요. 세상 만물에 이름까지 붙이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었고, 물고기들 잡아먹을 수 있었고요. 이름 또한 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결정,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은 지금 우리가 차려낼 수 있는 밥상 앞에서 할수 있는 선택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축복이었습니다. 당장 그뭐 우리가 무엇을 선택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차려주는 대로 먹어야죠. 뭐 지금 예배 마치고 우리 또 같이 밥 먹을 텐데 저도 점심 메뉴 모르거든요. 오늘 메뉴. 그거 나오는 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다들 나오는 대로 먹으면 다들 잘 드시대요. 매우면 맵다, 뭐 짜우면 짭다 하시면서 다들 한 그릇씩 잘 비우시더라고요. 아마 그 독이 들어있어도 잘 먹겠다 싶습니다. 먹고 죽으면 죽을지. 예. 선택할 수 없어도요, 나오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풍성한 선택을 허락하셨으니,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는요, 위험성도 반드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사소한 선택에는요, 사소한 만큼의 그 사소한 위험이 따르고, 중대한 선택에는 중대한 만큼 그 중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바나나 고르면서 다섯 번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그거, 사소한 만큼이나 사소한 위험이 따라요. 기껏해야 뭐 썩은 것 끼어 있는 거 하나 정도 사가는 위험이지요. 반대로 중대한 선택에는 그만큼 중대한 위험이 함께 동반됩니다. 뭐 영국에 정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수술을 이 외과 수술을 감행할 것인가 하지 말고 재활하면서 살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대한 위험성은 바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게 위험한 까닭은 그야말로 착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가도 이토록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이 인간의 마음을 잘 알아서 굳이 없어도 될 것만 같은 이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다가 심어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신 선택과 결정권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점심으로는 무엇을 따 먹을지, 저 동물의 이름 뭐라 지을지, 오늘 낚은 물고기 이름 뭐라 지어 줄지. 아마 이런 선택과 결정의 과정 속에서 어느덧 청지기 정신은 사라져 가고 마치 이 땅의 주인이 자신인 양 느껴질 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택과 결정은 반드시 그런 마음의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가정에서 내가 결정하는 권한이 있게 되면요, 이 마치 가정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될 것냥 느껴질 때도 있고요. 뭐 직장에서 내가 점점 높아지면서 선택과 결정권들이 높아지면 마치 이 직장이 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죠. 담임 목사 세워놨더니 이 결정권과 이런 것들이 주어지다 보면 아 이것이 마치 내 교회이냐, 목사 한 명의 교회이냐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유별나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기보다는 사람 마음에는 반드시 그게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내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뽑아서 세워놨지요. 대통령에게 많은 결정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권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자기 사유화된 것처럼, 나라가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사람의 심리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결정권을 발휘하면 그것이 꼭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아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동산 나무에다가 희한한 나무 하나를 딱 세워두셨습니다. 이 나무는 너희가 선택을 하며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하루 종일 자유로운 선택하면서도 그 선악과 앞에서는 그 손이 딱 멈추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자유를 주시되 그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동반된 위험성을 아셨거든요. 선택과 결정에 책임이 따르니까 꼭내 주인, 나인 마냥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서실장 하면요, 대통령이 된 기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신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뭐 대통령이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다 결정을 합니까? 비서실장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내가 마치 대통령이 된것 같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 언제 깨닫게 됩니까? 대통령과 같이 있을 때죠. 같이 있으면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선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선택과 결정이 가져다 주는 착각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으니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주인 노릇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동산 준화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고 살았던 아담처럼 이 동산의 인생, 여러 가지 이 생명들,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요, 선택과 결정을 넘어선 문제들이 많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우리는 주어진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삶은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주어진 것이 더 막대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 내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었지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저 주어진 존재라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생명과 직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 구조나 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결정한 것 아니에요. 물론 입법기관이 있어서 없던 법도 만들 수 있고 늘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주어져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을 바꿀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역시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법, 즉 주어져 있던 법 안에서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 간혹 그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윤씨니까 윤씨인 거지. 그뭐 제가 선택하고 말고 할 거에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그 어머니의 성, 어머니 이 김씨 가문은 무시하고 김씨 가문은 이왜 내한테 이렇게 붙여지지 않느냐? 이런 것뭐한 번쯤은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수 있는 일도 딱히 없습니다. 물론 이 간혹 자기의 철학을 따라서 뭐 양친 모두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 박씨고 어머니 강씨면은 뭐 박강 뭐뭐 박강은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박강은혜하고 뭐 김이 뭐 김이 영수 결혼하면은 자식은 어찌 됩니까? 박강 김이 일단 기본적으로 달고 다니는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도요. 다 알아요. 그 사실 다 알아요. 이게 전통이 될수 없고, 이게 사회의 규범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이게 자기의 어떤 그 사회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 이름을 두 개의 성을 달고 있는 거지. 이 한계를 압니다. 우리 이런 질서는 주어진 것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사실 다른 대안을 상상하기 어려워요. 다른 대안이 있을까? 그 상상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세계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의 성격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4절에서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15절을 보니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이 언약을 세우는 것임이 분명하다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지금 태어나지 않은 자들, 앞으로 많을 그 후손,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래알과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에게 다 해당되는 은총이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와 이 믿지 않는 자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비와 햇빛을 주님께서는 이 역시 하나님 앞에 직접 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같은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러한 언약 자체가 인간의 선택이나 결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있을 거예요. 나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무언가를 선뜻 약속해 주신 거지요. 밖에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왔는데 부모가 나서 갖고 다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야,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집에 들어가 있으라.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면 무언가 선물 받을 때도 있죠. 이번에 네 발령 받으면 내가 차한대 뽑아줄게. 뭐 이런 일들은요, 우리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부모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죠.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선택했다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이라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종교 쇼핑했다라는 말과 같이요. 그런 사람 사실 잘 없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요, 우리와 결정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뒤늦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속에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우리 존재 저편에서부터 우리에게 닿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여서 형제 자매됨을 기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자체가 큰 틀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은 실제로 선택과 결정을 수반하면서 지속됩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눈을 떠서 결정을 내리죠. 예배를 갈지 다른 일을 할지. 매주 습관처럼 하는 결정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교사 예배를 염치 무릅쓰고 가볼지, 아니면 그래도 11시 예배를 갈지. 오늘 보니 막 교사 예배 때 이러면 우르르 다 몰려가고 막 새신자 막 전도도 해오고 이렇게 하셨던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더 이래 합니다. 청개구리입니다. 거꾸로 말을 해야겠어요. 아, 제발 교사 예배 때 많이 와주십시오. 거꾸로 말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이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중이에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즉, 전체적인 무대는 주어져 있지만 그 무대 위에서의 행동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뭐 사실 드라마 같은 거잘안 봐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예전에 한참 그 미국 드라마 미드에 빠져가지고 그 봤던 적은 있는데 그 후로 별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옆에서 아뭘 그렇게 이렇게 몰입해서 보냐고 자기도 힐끔힐끔 하다가 같이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재밌는데 중국 사극인데요. 사마의라는 드라마입니다. 아, 정말 이 명작이에요. 제 매번 감탄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중국 사극 제가 좋아해갖고 몇번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사극은 이 중국 따라갈 사람이 없다 싶습니다. 이 사마의라는 드라마도 대사 한줄한 줄이 정말 막 아까울 정도로 명작입니다. 하여튼 이 드라마 같은 거 만들려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극적인 장면 하나도 없어요. 미국 드라마처럼 막 누구 죽이고 뭐 전쟁 장면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적벽대전 같은 거는 그냥 자막 한 줄로 그냥 싹 지나가 버립니다. 선정적이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 영화보다 더 빠져들게 만들어요. 물론 그 삼국지 이야기 자체가 원래 매력적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이지요. 삼국지는 이 촉의 입장에서 쓰였는데 이 드라마는 제목에서도 볼수 있듯이 조조의 있던 그 위나라 내부 정치를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위나라 안에서 서로 적수가 되는 그 양수와 사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수라는 인물 자체는 삼국지에서 큰 비중이 없어요. 드라마는 에서는 극적 장치를 위해서 양수라는 인물을 크게 부각시킵니다. 이 초반에는 이 양수와 사마의 이 대결이 대립이 가장 이 메인 맥락에 있습니다. 대단한 학식과 기계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단번에 이 조조의 눈에 들어가요. 이 조조는 양수가 가진 이 대범함과 박식함,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간악한 마음, 그것까지 마음에 들어 합니다. 이때 그 조조의 최측근 책사가 누구였냐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순욱이었어요. 순욱. 이 이제 순욱과 양수가 대화하는 장면을 이 드라마는 이 깊이 보여줍니다. 양수는요, 자기가 이 조조의 바둑돌이 돼가지고 큰 뜻을 펼치고 싶다라고 자기의 포부를 말합니다. 일단 바둑판 위에 올라가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할수 있듯이 나를 바둑판 위에 올려줄 수 있는 조조의 눈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지요. 이 드라마에서는 이 양수가 사마의 적수로 즉그 악역으로 비치는 면이 있지만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양수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고 내가 뜻을 세워서 작은 바둑돌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하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기보다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목적이 더 강렬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보다는 아,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더 강한 거죠. 어떤 의사가 되어야겠다, 어떤 교수가 되어야겠다기보다는 아, 일단 의사가 한번 되고 싶다, 아, 일단 교수가 한번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앞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여전히 이런 양수와 같은 인물이 많이 있어요. 그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일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매몰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갖다가 범인이라고 하죠. 평범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둑돌이 되어야 일단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한다는 생각에 일단 뭐가 되어야 한다는 집념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체가 뭐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로서는 부족하죠. 반면 이 순욱은 이 한나라의 중신이지요. 양수에게 양수에게 좀 더 큰 것을 생각해보라 합니다. 어떤 바둑을 둘지 생각해봐라. 양수에게 묻습니다. 사람을 죽이긴 쉽지만 구해내긴 어렵다. 자네의 총명함으로 난세의 형국을 좌우할 수 있다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자네나 나나 결국 수단에 불과하다. 양수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질을 아니까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요. 자기 자신에만 몰두한 사람의 함정이지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실력을 가꾸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자들. 어떤 바둑을 둘지보다는요. 자기가 이 실력을 갖춘 바둑돌을 되는 일에 몰두하는 것. 약점이지요. 순욱이 괜히 위나라 최고의 책사가 되었던 것이 아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 뒷부분에서 이 양수를 발탁했던 조조의 심정이 드러나요. 다른 이들은 양수가 탁월하게 똑똑하니까 조조가 등용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상 조조는 그렇지 않았어요. 조조는요. 양수가 가진 실력, 그리고 양수의 배경, 양수의 가정환경, 지금 상태, 양수가 가진 욕심, 양수의 간악함 이 모두를 통틀어 보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뽑았던 겁니다. 이 주군이 보는 눈은요 훨씬 넓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계륵 같은 소리 해가지고 이 목 잘려서 죽죠. 오늘날에도 특히나 이 젊은이들이 많이 좌절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순수한 만큼 실력 하나로 승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마음에 상처 입을 때 많지요. 내 실력 갖추면 어디서든 빛이 날 줄 알았고 어디서든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른들이 갖춰라는 것 다 갖춰봤는데 학력, 실력, 뭐 이것저것 인맥 다 갖춰봤는데 빛이 안 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실력은 자기 선택과 결정으로 빚어진 반면에 나머지 것들은 이미 주어진 것들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 편수가 많아가지고 아직 제 2부는 못 봤는데요. 2부에 보면은 드디어 이 제갈량과 그 사마의 대결이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 광고 영상만 여러 번 봤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갈량과 사마의 대결의 핵심은요. 집착으로 봅니다. 이 제갈량이 말년에 그토록 북벌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가 이 출사표 쓴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 울리죠. 명문 중에 명문이라 합니다. 제갈량이 쓴 출사표. 결국 이 사마의가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은 집착에서 판가름 났다는 겁니다. 이 제갈량은 어렸을 때 조조한테 받은 상처 있잖아요. 또한 선비로서 이 망해가는 한나라에 대한 그 맹세와 충절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걸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사마의는 그 부분에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점이 제갈량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니 그 살벌하던 난세에 최후의 승자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바둑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더 큰 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을 잘 깨닫고 바둑판 전체의 형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손아귀를 벗어난 일입니다. 양수의 실력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 이 조조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일이고 천하의 전국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신자의 인생은 신자 개인의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실력에만 몰두하여 달려드는 사람만큼 사실 가소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 굴복시키는 건 정말 쉽습니다. 어떤 탁월한 실력을 가진 한 개인이든 그 사람이 없어진다 하도 이 세상은 까딱도 없습니다. 그 실력에 눈길 안 줘버리면 끝이에요. 양수 하나 굴복시키는 것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조 같은 자를 굴복시키는 것 정말 힘들지요. 실제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조가 늙어서 죽었지 뭐 누가 굴복시켜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넓고 큰 뜻을 구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 오래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거기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자신의 언약과 맹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 실력으로 아등바등 무언가 작은 바둑돌 하나라도 되어보려고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손아귀에 들린 바둑돌이 되었다는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일, 그 소나기 꽉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펼쳐 나가는지 바둑판 전체를 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지혜자로, 이 난세의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튀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수가 아니라 사마위가 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서는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일들 가운데 형통함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 그때에 내가 내 주인으로 느끼기 가장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압에 함께 있지 않았던 자들, 심지어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모든 후손들, 모래알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약속의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저 내 선택과 결정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는 금세 깨닫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땅에 법질서가 세워지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 아래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영국에서는 좌측으로 운전해야 한다는 결정에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결정 과정에 우리가 참여한 적이나 있습니까? 그냥 이곳에 전통이거니 하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거 따지고 있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오히려 주어진 것을 빨리 파악하고 그 형세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죠. 신자는 이런 감정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에 들린 바둑돌이 됐음을 인정할 때에 내 실력으로, 내 결정으로 살아갈 때 몰랐던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때보다 더 탁월하게 쓰임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내 결정과 상관없이 마치 발령받으면 차 한 대 사줄게라는 부모의 선물처럼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보다 더 귀한 것들을 미리 예비해 두셨거든요. 사실 내 결정에 의지해서 사는 것만큼 초라한 삶도 없습니다. 양수 같은 삶이죠. 늘 불안한 삶. 내 실력이 안 되면 못 가질 것 같고. 늘 불안한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미리 예비해 두신 것들을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인생. 그 인생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뭐 사마위가 제갈량보다 똑똑해서 승리했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갈량이 가장 탁월했지요. 하지만 이기는 자는 사마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기도 전, 그보다도 한참 전 우리가 거기에 있지도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한 언약을 세워두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실력 믿고 내 결정 의지해서 살아갈 때보다 더 위대하고 성공적인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내 손아귀에 있는 양 느껴질 때 있습니다. 내 위에 계신 분을 잊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내가 이 땅에 나기도 전부터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어줄 것들을 예비하여 주신 그 손길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눈앞의 것에 집착하고 내 자신의 실력만인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가슴에 품고 온 이웃을 가슴에 품어서 대범한 뜻을 세우고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역사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